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게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래 되었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씨를 뿌렸으면 그 하나의 씨를 통해서 100배, 2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는 것은 땅이 정상적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수학의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기도 하루 했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뭐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뭐 긴급할 때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물 한 바가지 보는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다. 그런 항아리는 없어요. 항아리가 작으면 되겠죠. 근데 물 한 바가지 채우자마자 그 단지에 물이 가득 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은 점점점 그 항아리 아귀까지 차오르게 될 거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물을 부으면 물은 항아리를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이 항아리에 넘쳐 흐르는 모습은 물이 그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아귀까지. 이 손잡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머리까지 꽉 채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을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그릇에 기도가 가득 찰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일 수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일 수가 있어요. 그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과 같이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 일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일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했다고 모두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왔는데 정말 기도 한 번 했는데 다 잘 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됐으니까 기도 한 번 하고 안 하겠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어떤 경우에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양과 비례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양. 그래서 기도의 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이 기도의 양이라는 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양의 양과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응답해 주실 그 응답이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변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점점점점 새로워지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는 게 사실은. 그래서 기도의 양과 비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거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25년의 기도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에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아니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쭉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 쭉 살펴보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는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해석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일곱 번째 두루마리에 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지금 일곱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오늘 뭐 우리가 읽은 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 일곱 개의 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일곱 나팔을 딱 받아들고 있어요. 이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이에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금향로와 함께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있어요. 그런데 많은 금향로와 함께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부분을 보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앞에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있는데 그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큰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기도도 아니고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들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8장 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많은 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향이 결국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 많은 향,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늘의 천사는 성도들이 들은 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면 그 향을 금대접에 모으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 찰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이 가득 차면 옮기는 거예요. 들고 옮겨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제단 위에 기도를 올리잖아요.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짐승의 제물은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단의 역사예요. 자, 그런 그 하늘의 제단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를 올려요? 기도의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로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머무는 것마다 흘러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와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가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향이 돼서 계속 금대접에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흩어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도 없고 아무 일하심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향이 되어 지금도 하늘의 금대접에 차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는 일곱 나팔의 심판 시작이 되는데 첫째 천사의 나팔부터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일곱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찰 때 시작됐어요.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심판의 시작은 곧 끝이 있다는 거고 그 심판의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일곱인에 대한 내용이 6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8장, 9장에 나오고요. 일곱 대접에 대한 것이 11장부터 16장에 나오는데 이 심판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을 보면은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바다가 망가지고 강물이 망가지고 뭐 이 산들이 망가지고 사막화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그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있고 산들이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타들어가죠. 이게 사막화가 되고 있죠. 바다가 망가지고 있고 강들이 망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멀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미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이미 서서히 진행 중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이 심판들은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살펴보는 이 심판들은요 단계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하늘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의 보좌 앞에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는 지금도 금대접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으로 향이 되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듣고 계세요.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